도로트 신조 첫 번째 교리 17항 18항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17항 18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트 신조 첫 번째 교리 17항 18항 찾아주지 말고 제가 읽겠습니다. 17항 유아기에 죽은 신자들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증거한다. 따라서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길 기뻐하신 그들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18항 반항이 아닌 찬송. 이 값없이 주시는 선택의 은혜와 공의로우신 유기의 의미하심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도를 따라 이렇게 답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또한 우리 구주의 이 말씀을 인용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신비들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우리는 사도와 함께 외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불과 한 4, 50년 전까지만 해도 7, 8명의 자녀를 낳으면 두세 사람 혹은 한두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신 제 외할머니는 11명의 자녀를 두셨는데 지금 생존에 있는 자녀는 단 두 사람, 저희 어머니와 저희 외삼촌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4,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수백 년 전에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도로트 신조가 작성되었던 1618년부터 1619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제대로 커주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유산되어서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이를 낳아도 살지 못하고 온갖 질병에 걸려서 어릴 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릴 때 죽은 자녀들은 과연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을 것이고 이런 의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구하려고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애를 썼던 것입니다. 저도 아이 둘을 두고 있지만 본래는 첫째와 둘째 사이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임신하고 제 기억으로 아마 한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던 때인데 힌돌산 기도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이가 유산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 역시 저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첫째처럼 건강하게 잘 잉태되어서 출산이 되었다면 이 아이처럼 잘 자랐을 것인데 과연 이 아이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도로트 신조 첫 번째 교리 시제 17항은 이런 인간의 실존적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얼스틴 장로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밖에 나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집에 오셔서 당신의 자녀 중 몇을 데려가셨음을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을 사랑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머지 자녀들도 취하실 수 있었지만 당신을 잘못되게 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금과 같은 자녀일지라도 당신께서 그분께 드린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의 집에 떡이 되도록 지정된 그리스도의 알곡이 아니었더라면 그분이 당신을 빠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편지들을 보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 이런 가운데 실존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한두 명도 아니고 때로는 모든 아이가 다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아이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인생들이 다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 다 지옥으로 간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내용은 다름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범죄를 드러내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 아이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유아림보가 있고 선조림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아닌 그 중간 상태에 가 있다가 성인의 기도든지 다른 어떤 방편을 통해서 다시 천국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훨씬 더 인간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천국과 지옥 이외에 제3의 장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아담에서 출생했고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라고 하면 어른만 아니라 무슨 선을 행하기 전에 무슨 악을 행하기 전에라 할지라도 이미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지식, 선지식에 근거해서 다시 말해서 누가 믿을지 누가 믿지 않을지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 아신 불신앙,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자라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서 믿을지 믿지 않을지 그 선지식을 가지고 그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미리 아신 지식으로 근거를 삼아서 믿게 될 자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믿지 않을 자들은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혁교회의 가르침에 비하면 훨씬 더 인간적이고 또 우리 이성적으로는 수납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무슨 죄를 범하지 않은 유아를 지옥으로 보낸다. 너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우리가 앞으로 믿게 될지 믿지 않을지에 대한 미리 아는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100%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단 0.01%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의지만이 모든 존재하는 것과 발생하는 것의 최종적 원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작정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두 가지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유아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안에서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어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안에서 유아들도, 태어나지 않은 유아들도, 어둠 속에 왔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가버리는 그런 아이들까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아이가 심한 질병에 앓게 되지요.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러나 7일 만에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신복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그렇게 우시더니 어떻게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180도로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함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러가였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아이의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죽으면 울지요. 흔히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금식을 중지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로 간다라고 말할 때 그는 지금 어디가 있나요? 아니 그 사실을 먼저 알아보기에 앞서서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연하게 다윗은 천국으로 갔지요. 그러면 다윗이 그에게로 간다라고 말할 때 그는 단순히 죽은 아들 곁에 간다는 뜻이 아니죠. 그에게로 간다라는 말은 그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윗은 자기보다 먼저 아들을 부르셔서 그 아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이셨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울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울어야 되는데 금식을 철폐하고 음식을 먹고 이전의 일상적 삶으로 돌아왔던 것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아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도로트 신조 17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증가한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약과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과 선택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요.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언약과 선택은 우선 다른 점인데 그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선택에서 있어서 인간의 위치는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간택을 받고 싶다고 해서 간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고 우리 인간은 수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에서 인간의 위치는 언약에서 인간의 위치는 능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선택은 특별하고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주목하지만 언약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가족들과 가족과 연결된 부모와 부모와 연결된 자녀들의 세계를 다 함께 아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선택은 취소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영혼은 끝까지 구원하시지 그 선택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파기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편에서 잘못함으로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선택받은 사람은 언약의 복에 참여해요. 그러나 선택받은 은혜 언약에 참여해, 그러니까 언약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선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해서 언약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받은 사람이고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과 선택이 완전히 다른가? 그렇지 않고 유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또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너 나하고 약속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세요. 선택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만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들 불러주시고 너 나하고 언약 맺을래? 이렇게 제안하지 않으시고 그냥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언약과 선택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사한 점은 언약이나 선택이나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어도 깨트려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인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선택과 언약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도르트 신학자들이 이 죽은 신자들의 자녀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선택에 두지 않고 은혜 언약에 두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선택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까지 꿰뚫고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생명책을 열어보고 아, 내 자녀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선택을 가지고 유아기 때 죽은 자녀의 구원의 가능성을 타진하지 않고 이 은혜 언약에 유아기 때 죽은 아이의 구원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잖아요.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실 때 언약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거든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유아기에 죽었던 아이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15장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난지 8일 되었던 그런 아이를 비롯해서 모든 성인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서 이 언약의 효력이 아브라함 당대에만 미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두에게 미쳐지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까지 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다도 직접적으로 언약의 자녀가 거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구절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가?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배우자 어느 한 사람이 믿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6장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질문이 대두될 수 있습니까? 나는 믿는 자가 되었고 아내가 남편은 믿지 않는 자가 되었으니까 갈라서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대두되었겠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믿는 부모 때문에 믿는 자녀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어떤 가정의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어떤 교회는 제가 들어보니까 양쪽 부모가 다 믿어야 유아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양쪽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이 믿으면, 한 사람이 세례 교인이면 그 자녀를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나 남편 중 어느 한 사람만 신자라도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는 깨끗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자녀와 언약 밖에 있는 자녀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녀는 깨끗하지만 언약 밖에 있는 자녀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중생하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약 밖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씀해서 약속의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약속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구별은 비단 신약에만 나타나지 않고 구약에도 존재하지요. 성숙의 구분은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바 되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구별된 것, 이것은 언제든지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속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자녀들까지라도 그 부모처럼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도르트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의 덕택으로 거룩하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비록 믿는 부모, 믿는 배우자를 둔 어느 한편 배우자를 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랄지라도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는 점에서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언약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선도 어떤 악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다소 좀 허황된 일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모태 짓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만나서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잉태되기 전에 이미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을 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죠. 그때 세례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의 환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후손이라는 말이 앞으로 오게 될 믿음의 씨앗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절에 보면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의 기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반박을 합니다. 영아들은 믿고 회개할 수 없는데 믿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이 영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믿고 회개한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믿고 회개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가르쳤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최초의 원인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수단적 원인이고 유효한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도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죄를 범하기 전에도 죄인인 것처럼 유아들도 신앙의 씨앗이 얼마든지 어릴 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 신앙을 갖기 전이랄지라도 신자라고 불려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고 유아 세례 교인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유아 때 혹은 태중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은혜 언약에 참여한 모든 부모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경건한 부모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도르트 신학자들이 경건한 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지난주에 세례식을 행했지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가 서약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이 아이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악무하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진력하듯이 제가 그렇게 진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 기독교의 도리를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지요. 자 그러면 경건한 부모의 특징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유아세를 그렇게 아이에게 베풀었다고 하면 그리고 유아 세례 서약을 했다면 경건한 부모는 어떻게 아이에게 가르칠까요?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얼마나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가? 거기에도 물론 관심을 갖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아이가 중생한 영혼이 되어 있는가? 이 아이가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내는가? 이 아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가? 이 아이가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스려 살아가는가? 따돌림을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하며 노력하며 분투하는가? 거기에 훨씬 더 포커스를 두고 아이를 양육할 것입니다. 유아기 때 자녀가 죽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공수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분은 마포에 있는 한 교회 다녔던 분이고 저희 교회 등록은 하지 않으신 채 구역 활동도 하시면서 저희 성도님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가정이 큰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상황을 보니까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아닌데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기로 어떤 미친 사람이 아이를 아마 바깥으로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의문사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런 방식으로 일찍 불러가시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은 첫째와 둘째 사이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유산되었거든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그 둘째 아이를 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첫째와 둘째 비슷한지.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진력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 사람들이 양육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키웠다가 아이가 급작스럽게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돌연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30대, 40대 갑자기 죽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경건한 부모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경건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자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좀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주님 저는 경건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불렀던 시편 86편 찬송 86편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건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경건하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삶의 표준과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경건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 때 주께 부르짖는 사람, 86편 2절과 7절을 염두에 둘 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르트 신조를 작성했던 도르트 신학자들이 경건한 부모라고 말할 때 이 경건한이라는 이 말은 다른 무엇보다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진력했던 자들이 바로 경건한 부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지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메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태도를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도르트 신자들이 생각해낸 경건한 부모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의 구원의 문제보다 다른 어떤 무엇을 더 큰 문제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단연코 경건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위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못해도 아이가 자라나서 어릴 때부터 소유름 달라 앙송하고 어릴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아이의 드러내 보이는 신앙의 증표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저 한두 살밖에 안 된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 아이가 천국에 갔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에 여러분들이 참여했다면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다운 삶의 내용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자녀의 영혼을, 불멸하는 영혼을 경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화된 세상 안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위치에 아이를 두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불멸하는 영혼을 무시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나단 에드워드,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1725년 5월 27일에 스톡브릿지라고 하는 그 곳에 있었던 아들 조나단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를 항상 염려하며 자주 생각하고 너를 위하여 자주 기도한다. 그분을 잊지 말고 마누리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언제나 내 눈앞에 하나님을 모시라.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여 살고 매일 부지런히 그를 찾으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대로 너를 복되게도 비참하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한 주간 전 목요일에 데이빗이 죽었다. 너도 잘 알고 있으며 너와 함께 기도도 하곤 했지.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오기도 했지. 그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간 것이다. 그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번 일은 너에게 죽음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크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거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말이다. 내가 회심하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기 전에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너는 사람이 얼마나 황급하게 죽을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거라 하는 이 편지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아들한테 써 보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릴 때는 예배에도 데리고 나오고 어릴 때는 요림도 암송하고 어릴 때는 찬송하고 유의하는 거 막 박수도 쳐주고 격려합니다. 그러다가 한 4학년 이제 돼보세요. 그때 신앙의 부모의 신앙의 내용을 그때부터 드러냅니다. 교회 무슨 행사인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지요? 아이가 이번에 꼭 학원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이번만 좀 빠지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또 시간이 좀 지나지요? 그럼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가? 아이, 이번 겨울에는 겨울 방학 때는 이 학원 특강이 있는데 아마도 겨울 수련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그 아이는 점점 언약 밖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목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긴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 세상에 높은 지위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게 그 삶의 포커스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시간 배분도 그렇게 합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지, 누구를 만나지 않을 것인지, 어떤 일에 아이를 투입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되게 어릴 때 부모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 가치관이거든요. 세상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닭달복달하고 닭달복달? 안달복달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부모를 보면요 거의 자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거의 보여요. 그리고 자녀를 딱 보면 그 부모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거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마음에 한편 위로를 삼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 은혜 은약에 선택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는 누가 받아 누린다고요? 경건한 부모가 받아 누린 것이지 자기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런 것을 위로로 삼는 것을 가리켜 흔히 가정적 중생교리를 믿는 자라 그래요. 가정적 중생, 가정중생교리가 뭔가?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표시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게 가정중생교리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앞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유아기 때 죽은 나의 구원의 근거를 선택에 두지 않고 은혜 언약에 뒀다는 것은 은혜 언약 안에 참여한 우리의 작용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8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택과 유기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예정하시는 이 유중교리에 대해서 신자는 과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값없이 주시는 선택의 은혜와 공의로우신 유기의 의미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선택은 은혜고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두 가지 잣대로 이야기하는가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말하지요. 근데 불공평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공평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죽었는데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성을 사용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신 의도와 목적은 주의 뜻에 순복하고 주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성을 주신 것이지 이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그런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 자신을 만든 주인에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 나무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불평합니까? 불평할 수 없지요. 그냥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볶아 먹고 싶으시면 볶아 드시고 생거로 드시면 생거로 드시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왜 저는 볶아 드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까? 질문 못하죠.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이지 불평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권면을 드린 적이 있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100명 중에 불이 나가지고 99명이 다 죽고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 소방관한테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나만 구해내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죠. 나라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부모님 왜 저를 낳으셨나요? 이 말하는 것 똑같지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선택과 유기교리 앞에서 첫째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욥은 자녀들과 자기 재산까지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난 다음 심지어 자신의 육체까지 병들게 만들어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피부를 벅벅 긁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셨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툴 수 있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너가 나 앞에서 트집을 잡을 수 있는가? 라고 묻자 욥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보소서 저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욥의 태도가 선택과 유기 교리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와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참으로 알고 받아 누린 자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오직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앞에 입을 벌리고 탄성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켜 흔히 독소올로지, 송영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마칠 때 왜 송영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송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 에서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고 오직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 당신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예배의 꽃이거든요. 모든 의문이 불식되고 모든 비난이 다 불식되어진 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폭적으로 수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의로운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성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 줄 아시죠? 아십니까? 잘 모르죠. 거리가 얼마 되는지 한번 재어보십시오. 30cm 자로 한번 재어보세요. 얼마 걸리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잴 수 있는 자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어느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잴 수 있는 자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탄성을 바란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구원의 도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교리를 나열해 나가다가 마지막 11장 33절부터 36절에 총룡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 이성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하나님을 규명해 내려고 하는 시도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식 속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원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매여 있거나 인간의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편이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리라. 이런 자세와 태도가 신자가 견제해야 될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수납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것을 그냥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난하거나 반문하기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찬송하고 그 은혜에 항상 사로잡혀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고 인간의 자랑과 의가 자리할 틈은 전혀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전적으로 그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앞서간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유아기 때 죽은 아이들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실존적 질문 앞에서 앞서 나신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적인 대답을 도출해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은혜 언약에 속해 있다는 사실, 은혜 언약에 속한 부모답게 자녀를 양육한다는 그 사실, 부모가 거룩하기에 자녀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만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진력하듯이 그렇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깊이 진력하고 주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때 보지 못했던 자녀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이성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신앙으로 주의 일하심을 수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삶을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자녀의 구원이 우리의 가장 관심사가 되게 하셔서 이생에서 무병장수하고 이생에서 좋은 옷을 먹고 옷을 입고 먹고 마시는 그런 호의호식하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포커스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양육하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